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나눔을 가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너무도 흔해 보이는 이 성경의 말씀이 결코 흔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신이 인간들에게 그의 진실한 심정을 담아 주신 희귀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 끝에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건너가서 가져올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항상 이런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며 읽고 또 읽어서 성경의 약속과 같이 시내산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만사가 형통되는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정경화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좀 살폈는데, 자, 이제는 이제 성경의 역사로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지난 주간 그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그 침묵기 400년 동안 예언자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새 언약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속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그 출애굽 시기가 1446년이니까 결국은 이 말라기는 이제 400년이라고 우리가 보면 1000년이죠, 거의. 1000년이 넘도록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이 맡겨졌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고 열방으로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히브리인들조차도 자기들도 잘 살펴보지 않고 자기네 어떤 그 이 종과 같이 부리는 이 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방치한 것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 헬라 제국을 통해 세계적인 언어 그리스어로까지 번역을 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세계인 가운데 다시 활짝 펼치셨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내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룰 때가 올 것을 너희가 알 거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드디어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이스라엘의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거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약속에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신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한 신약의 시작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지만 뭐 어찌됐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출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느냐? 실질적으로 역사로 따져보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계산하는 기준이 지금 BC와 AD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카운트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탄생할 때를 기준으로 했으니 AD 1년에 오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근데 BC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AD는 Anno Domini, 그러니까 주님의 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로부터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역사를 카운트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 방법이 생긴 거는요, 그 주후, 그러니까 AD 525년 교황 요한 1세가 재위할 때 신학, 수학, 천문학에 뛰어났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한테 부활절이 도대체 언젠지 좀 정확히 좀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결국 그걸 연구해서 부활제의서라는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AD 532년 예수는 500년 전에 죽었고 3월 25일에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계산한 대로 그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AD 532년에서 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낸 것으로 이렇게 그든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이었다라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 30세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 기간 3년은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유월절을 3번 지켰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지금의 이제 BC와 AD로 분류해서 역사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AD 1년일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 학자들이 성경과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또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적어도 주전 4년, 그러니까 BC 4년 이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중대한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킨 게 드러났는데,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연대로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AD, BC를 지금 그렇게 그냥 그 기준으로. 사실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기준대로 보면 BC 한 4년경에 태어났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어떤 그런 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BC, AD가 결국 그렇게 기독교에 관련돼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BCE, Before Common Era, 이렇게 CE는 Common Era,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종교성도 배제하고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배제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게 됐는데, 성경의 근거와 종합해서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2절에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더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던 해에 월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천문학자들이 이제 과학을 통해 살펴보니 그게 주전 BC 4년 3월 12일에 월식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헤롯 사망연대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은 어떻게 한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기록을 참고하면 그 로마의 옥타비우누스가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 그 패권을 두고 악티움 해전을 벌였었는데, 그 악티움 해전 27년 후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헤롯이 죽은 연도가 BC 4년이라는 건 거의 정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헤롯이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려라라는 명령을, 아주 잔인한 짓을 했던 거 우리가 알죠. 그럼 이걸 근거하면 헤롯이 죽기 2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걸 추측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가 BC 8년으로 보거든요. 그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 있죠. 그 시리즈를 적었던 그 저자인 그 시오노 나나미 같은 이분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에 국세 조사를 시켰는데, 그게 BC 28년에 한 번, BC 8년에 한 번, 그리고 AD 14년. 세 번 실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의 경우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속국이니까 시간차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으로 보면 이게 8년 정도의 차이가 나 너무 크죠.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이 무렵 예수가 태어난 건 확실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명령이 전달되려면 육로로는 4개월, 해로로는 순풍을 만날 때 보름 또는 한 두 달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또 유대 땅 헤로덱에 전달되는데 거의 뭐 1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왕국에 전달돼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 또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다 보면 이제 1년 이상 걸렸을 거라 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제 AD 7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2장 2절에 누가복음 이 호적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어 통치하던 시기가 AD 6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BC 12년 마르마리대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면서 집정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레뇨는 갈라디아의 남쪽 적경에 있던 산적대 후손인 호모나덴스스 이 족속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AD 3, 4년경에 가이우스 시저의 고문 역을 했었고 AD 6년에서 9년에는 시리아 황제 파견관을 역임한 후에 AD 21년에 죽습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성경의 역사적인 신빙성을 주장하는 이제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건데 이 누가복음 2장 2절에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누가가 이 처음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인 프로스트가 이게 잘못 번역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이 구절에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는 말은 원래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전에 한 것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헬라어 프로토스는 처음이다는 뜻도 있는데 전에라는 이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려면 이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이게 전에라고 해야지 처음이라고 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절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BC 4년경에 인구 조사를 했던 적이 있고 이때 이제 구레뇨가 수료의 총독이 되기 전이었던 겁니다. 누가는 이때의 그 이 인구 조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가. 그래서 게다가 BC 6년경에는 이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헤롯 대왕이 이미 죽었고 헤롯의 세 아들들이 나라를 이 다스리는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AD 6년에 예, 당시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유대 땅은 헤롯 이 아켈라우스가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호적 등록령 목적은 이게 세금을 걷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각 지역은 별도의 세금을 걷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뭐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건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BC 6년 이후에 태어났다고 보는 것은 정황상으로도 옳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들의 기록과 요세푸스 자료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한 6년에서 한 4년,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있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방박사가 별의 움직임을 통해 왕의 탄생을 알게 되는데 그 별이 움직이는 이유는 천문학적으로 볼 때요. 태양의 궤도로서 공전 주기가 다른 이 목성과 토성이 20년마다 한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지구의 자전으로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뭐 앞섰다 뒤섰다 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게 854년마다 한 번의 주기로 나타나는데 그 주기를 따져보면 그게 바로 BC 7년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별의 움직임의 관찰을 그렇게 봤던 이 동방박사가 그 당시 왕의 별이었던 목성, 그들이 생각할 때 사악한 별이라고 상징했던 토성, 이게 신비로운 만남을 이제 악을 멸할 별일 왕이 태어날 징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도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이 아니고 성경에도 정확히 기록하고 고문서 연구나 고고학 또 천문학의 근거로 볼 때 헤롯의 죽음이 확실한 BC 4년으로 볼 수 있는데 헤롯이 죽기 전에 동방박사가 그를 찾았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전인 BC 7년경으로 뭐 6년 7년경으로 보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뭐 이게 뭐 어쨌든 뭐 이 날짜다 저 날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분명한 건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건 확실하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시간이 언제냐. 이걸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내기가 힘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새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 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오셨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단지 뭐 구원하고 막 천국 끌어들이고 이거 그것도 그것만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또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 예수님이 오셔야만 알게 되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고유의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단지 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이것만으로 끝날 게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루어가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계셨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의 역사를 살펴나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심으로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분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는 잘 못 믿어 하니까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 만져볼 수도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계 속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도 아직 알지를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근거죠. 또한 더불어서 본인 하나님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으로 알면 또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당신이 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단일신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으로 존재하시고 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우상과 샤머니즘에 매여 살고 있었죠. 이 세상 속에 특히 원시적인 세대 속에 미신과 샤머니즘이 많은 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상은 당연히 존재하고 그들 또한 비록 영이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른 귀향 본능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영적인 그들이 왔던 그 근거가 자꾸 궁금하고 뭔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 영이 무감각해지니까 단지 이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자꾸 큰 불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느끼는 이 영악한 사람들이 이 현상을 아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 이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그 종교를 써먹는 거죠. 거짓된 신을 만들어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돈 빼먹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전부 그 뭐 주술사니 뭐 그 뭐 무당이니 심지어 뭐 그 목사들도 뭐 이거 잘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 영적인 세계가 어떻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서 이런 세계가 어떻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볼 수 없는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을 하나님이시기에 알려주시는 이게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간 세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예, 이 세상을 죄 올무에 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 그게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의 정체다라는 걸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마귀 귀신들의 존재가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고 어떤 힘으로 분명히 존재하니 두려울 수 있는데 이런 권세가 너네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이 그런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심지어 거짓된 사탄의 거짓에 오래 속아서 막 병에 짓눌리는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묶여, 너가 속아서 그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약해도 그런 사탄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알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 온전한 의도를 우리가 또 살폈는데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시의 결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요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셨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에 의해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까지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 그것이 의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각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나도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인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건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말씀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었기에 뭐 철학을 찾았고 종교와 미신을 찾으며 알고자 해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이치를 이 땅의 창조주요 주도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과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썩어가는 세상이 썩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도록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뭐 성직자가 되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가장 큰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이 어둠 속에 비추어 썩어가는 곳에 소금된 자로 사는 거.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 창조의 세계의 원리를 좀 바르게 알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각자 보내 받아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리고 보내신 그 빛과 소금된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온 세상이 순식간에 알 수 있는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육체를 입고 보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신비하고 기적적인 미신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만 이 땅의 법칙,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을 마음대로 뒤바꾸고 질서를 무시하며 행하시는 분 분이 아니라 그 창조의 법칙에 스스로 제한받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들을 찾으시지만 모두가 선교사여 성직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행복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 주신 그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